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지난 주일날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제자들이 갖는 세 관계에 관한 예수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수직 관계, 제자들 서로 간의 내적인 관계,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과의 수평 관계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에 관한 설교에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열매를 거두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설교에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기고 곧 너희를 위해서 죽겠듯이 너희도 그렇게 죽기까지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 본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명령을 내리시지 않고 경고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은 세상이 만일 너희를 미워하면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 if 하고 시작하는데 여기 조건문은 가정법의 조건문이 아닙니다. 사실과 달리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를 이미 미워한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실제로 미움을 당하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저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주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전제하신 후에 그 일을 당하면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18절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미움을 당할 텐데 그때 놀라지 말라고.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모든 시스템, 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잘 받고 그리고 사단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세상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인 열두 제자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미 7장에서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7장 7절 말씀 읽어드리면 세상이 나를 미워함은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이 하는 짓들은 다 악하다 하고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빛인 내가 이 세상에 옴으로써 어두운 세상에 감추어져 있었던 온갖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죄하고 또한 나의 삶이 그들의 삶의 위선을 다 드러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신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동물 매매상들과 환전상들의 상을 뒤엎으심으로써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장바닥과 같은 지저분한 마음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의 위선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과 사랑과 공의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세상이 왜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을 미워하는지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십니다. 먼저는 본인의 말씀과 삶이 세상이 악한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19절을 보시면은 문장의 골격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은 당연히 세상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과 한패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첫째 나오고 싶지도 않았고 둘째 설령 나오고 싶었어도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이지만 세상의 임금인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택하여 냈으므로 말씀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우리말의 그 말끔한 것을 위해서 수동태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러나 충실한 번역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으므로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 두 군데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는 것. chose 했다. 둘째, 그래서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했다. 세상으로부터 separate 시켰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election, 내가 너희를 택했다. 또 하나는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시키고 분별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기 택했다와 그 결과 너희가 나왔다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조금 어색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는 건 그저 너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외계인과 같이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더 근원적인 사건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더 근원적인 사건이 뭐라고 하는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단의 나라로부터 뽑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생각처럼 그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너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부터 더 근원적으로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단이 왜 발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직접 택하시고 뽑아내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육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천국의 식민지를 이루고 확장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야 너희가 나의 자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을 18절에서 말씀하시고 미움받는 중요한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0절에서는 저희는 미움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핍박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기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하신 격언 우리 13장에서 이미 본 격언입니다. 주님 말씀의 요지는 내가 스승과 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의 발을 씻는 것이 씻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라 하는 말씀의 요지는 다릅니다.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너희는 얼마나 더 큰 핍박을 받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도 내가 전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산 삶을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 소수겠지만은 그들은 너희 말에도 순종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기 때문에 핍박을 견디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전혀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계속 선포했고 계시록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결론적으로 선포하신 진리입니다. 먼저 저희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기원문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팔복에 관한 말씀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놓으신 그 공백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 그것이 차지 않아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것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번역을 하느냐 천국에 들어간 자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고 하느냐 이거 신학자들이 떠들 얘기지 우리는 그거 갖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 정말 구원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천국이 자기 것이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팔복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 심령이 가난하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거는 천국 시민의 조건의 일부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는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천국 시민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자라면은 정말 천국 시민이라면은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갔는가? 정말 천국 시민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의 의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가? 받고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려고 발버둥 치지 않고 그 핍박을 잘 받고 있는가?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고 뒤에 있는 것 얘기 안 하는 거 그 반쪽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민족 저 민족 할 것 없이 모두 복음을 전하면은 모든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견뎠어도 죽을 때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하고 멋대로 살고 어려움을 견디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거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넣어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그거를 끝까지 견디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감사한 것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이 분명히 있지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10일 동안만 지속된다.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하지 못할 때는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쓰러질라 그러면 주님께서 같이 져주신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미래 겁먹고 돌아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핍박과 환난을 잘 견디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1차적인 이유와 그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이름 때문에, 그 얘기는 나 때문에 너희에게 이 모든 핍박을 행하리라. 저희가 너희를 선대하건 악하게 대하건 그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다. 나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 봐갖고는 선대할 것도 없고 이들을 악하게 대할 일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한다고 하는가? 그것은 이들은 주님 이름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핍박받는 것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를 전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내가 전한 것을 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분개하며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원주는 백마 타고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멸하고 그 꼭두각시인 헤롯 왕을 멸하고 옛날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데 예수님은 백마 타고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했을 때 분노하며 그들을 처형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일한 주는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더 근원적인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옛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았고 잘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면 당연히 그 제자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 신성 모독죄로 이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행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들의 죄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을 통해서 보여드린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예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먼저 이들이 진리를 듣고도 받지 않은 죄를 드십니다. 22절을 보면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구세주를 보지도 못했고 구세주에게서 직접 듣지 못했기에 핑계거리라도 있겠지만은 너희는 내 말을 계속 듣고도 믿지 않았기에 핑계거리가 없다. 이어서 주님은 주님의 행위를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고 정죄하십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도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그 많은 기적들 너희들은 분명히 보고도 나를 믿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행한 기적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야 됐는데 나와 내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미워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보기를 거부하고 나를 미워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공관 복음, 복음서를 여러 차례 봤는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계속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죄의 대가 너희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 여왕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도 왔는데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리고 엄청난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을 치르고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직접 와서 얘기하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악하다고 하고 증오하는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하시는가? 심판 때 시바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너희가 저것들은 다 지옥 가리라고 하는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을 정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은 죄를 정죄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한 죄를 정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을인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내가 행한 모든 기적들 만약에 이방인 도시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저희는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은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따라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족들이 보지 못할 놀라운 진리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더 큰 책임을 물리리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신약, 성경의 나머지 반쪽, 신약의 27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구전을 통해서만 1년에 몇 번만 들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지 않았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미워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좌절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을 보면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면은 협의로는 모세오경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후자로 쓰였습니다. 구약 전체 가운데 시편 69편 4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다. 내가 미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말해줍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요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것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더 나아가서 너희를 핍박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으로 시작해서 25절 끝날 때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중간에 보면 계속 미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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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셨다면은 이거 가슴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한다. 물론 주님은 세상이 왜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지 그 이유를 다양한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 한 통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단은 자기의 사람을 빼앗아 가는 것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둘째, 너희는 나와 한 패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미움받는 것, 너희가 내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사단이 증오하는 나의 이름으로 전하고 행하기 때문이라고. 선생을 증오하는 자들은 마땅히 제자들을 증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경험적인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 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떠난 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 모두 한 명도 예외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요한을 제외한 11 제자는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제자들은 오늘 주님 말씀이 정말 진리인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 체험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구원받고 할렐루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고난을 잘 감내하며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형제 디모데 그들에게 보낸 것을 목적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탕발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후 크리스천이 반드시 받을 환난에 대해서 미리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또 말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성화되는 과정에는 필수적으로 핍박이 동반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열매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계속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그 최종 열매를 맺을 때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미움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1차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악하고 빼앗긴 후에도 우리를 되찾으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들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의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가옥과 전토를 위해서 살지도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에서 계속 상향 이동하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일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어떻게 하면 따라갈까 하며 가까이 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갇힌 자와 눌린 자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로 편입되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칠흑과 같은 어둠이고 하나님 나라는 찬란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 세상은 과격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에 둘러싸여서 드러나지 않았던 오만 더러운 것들, 이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 음식점에 갔을 때입니다. 늘 그렇듯이 커튼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치워져 있어갖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희미한 조명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웨이터가 뭘 하느라고 잠시 커튼을 한쪽을 이거를 치웠습니다. 그러자 강한 광선이 들어오는데 보지 못했던 수많은 먼지들이 공중에 떠 있고 이 숟가락에 있고 뭐 하는 게 다 들여다 보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은 우리 마음속 곳곳에 숨어 있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불경건한 감정들, 그리고 불의한 의지들 이것이 백주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더러운 것들은 자신들 쫓겨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그것을 쫓아낼 재주가 없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신 이유는 딴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위선된 삶들 이걸 다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어두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다른 모든 직원들처럼 행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은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사원들과 같이 회사가 하라는 대로 관행대로 인보이스를 때로는 허위로 작성하고 선박 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가라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또 바이어들 오면은 수출 계약을 맺기 위해서 불경건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으면은 회사에서도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사 수출부에 3년 근무했을 때 수없이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교수들이 한 학기에 두세 번 시험 문제를 내고 석박사 학위 논문 심사 때 심사료를 받고 출판사로부터 교재 채택료를 받을 때 매일 퀴즈와 숙제를 내고 심사료도 받지 않고 오히려 대학원생들 밥 사주고 채택료 받지 않고 구두표 받지 않으면은 술 마시기를 거부하면 많은 교수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테뉴어 심사에서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학교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하면서 순복음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벌떼처럼 모이겠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고 희석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전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초기에 어떤 나이든 남자 권사님, 제가 설교할 때 여러 주 동안 돼지 소리를 내면서 귀신 소리를 내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나와서 나를 끌어내겠다고 나온 거 우리 교회 창립 멤버들은 잘 압니다. 가정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식구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딸에게 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왜 아빠는 그렇게 목회를 하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교회 멋있게 하고 그래서 은사금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나도 최소한도로 해야 되는 거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아빠 잘못 만나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살게 하냐고. 수많은 조그만 교회 목사들 자녀들이 그 부모를 핍박합니다. 예수님도 물론 가족으로부터 배척과 핍박을 받은 거 우리 잘 압니다. 주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제자들 데리고 왔다 갔다 다니시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얘가 미쳤다 하면서, 성경에 말씀입니다, 미쳤다 하면서 와서 예수를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은 세상에서 크게 핍박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핍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외로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매일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의 수많은 세속적인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떨어지는 그 수많은 핍박, 환란의 십자가들, 이거 뿌리치지 말고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양심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사탕발림 얘기하지 않으시고 처음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을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의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나를 따라오면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쟁기를 잡고 뒤를 쳐다보는 자는 내 제자에 합당하지 못하다, 먼저 가서 아비를 장사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다 하는 자도 나에게 적합하지 못하다, 누구보다도 주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으면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6장 1절서부터 4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주님이 함께 지내셨을 때는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떠나시기에 그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주보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택했다 이 말로 끝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택하여 냈다고 말씀합니다. 택하여 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한 통속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정말 받았다면은 몸은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면은 반드시 미움과 핍박을 받습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은 상극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빼어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택해서 빼어내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고정관념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미움받고 외로움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 정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제발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세상 살 때 주님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아니면 나의 진실하지 못함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고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마땅히 받는 미움과 환난을 받을 때 그때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 마태복음 기원문에서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의 목표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뭐를 누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삶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과 영원히 살 세상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해서 뽑아내셨다면은 우리 그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그 주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살았기에 내 몸에 있는, 가슴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니면 흔적, 이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은 아마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과 성령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거 늘 같이 갑니다. 사실 우리가 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주님 성령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우리의 고난 환난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축복은 그런데 상관없이 늘 신령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 마음 중심에서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택하여 내셨다 하는 거 기억함으로써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도 전혀 요동치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